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오늘 이탈리아 루카에서 이틀째 회의를 갖고 시리아 사태에 관해 논의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요르단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 외무장관들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 틸러슨 장관을 만난 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를 설득시킬 기회창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영국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정부가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또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이 시급하다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화학무기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에서는 지난주 시리아 정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습으로 100여 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가 아프간 동부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들을 소탕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최근 며칠 아프간군과 동행 취재한 BOA 기자는 ISIL이 장악했던 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최근 열흘간 동부 난가르하르주 공격작전 과정에서 ISIL 반군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퇴각하면서 건물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사형 집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씩 처형돼 지난해 전 세계 23개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를 모두 합친 1032건보다도 많았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사형 집행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우 세계 55개국에서 3,11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2015년에 비해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줄면서 지난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20명이 처형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1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인 체드릭 앤더슨 씨가 노스파크 초등학교에 들어가 특수교사인 카렌 엘라인 스미스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씨와 함께 있던 학생 2명도 총격을 받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8살 조나단 마르티네즈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총격범 앤더슨과 숨진 스미스 교사는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사이지만 최근 한 달여 동안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에서 차량 돌진 사건을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테러 범죄를 인정했다고 그의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용의자 라흐마트 아킬로프 측 변호인은 어제 스톡홀름 법원 심리에서 용의자가 구속되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아킬로프가 지난 7일 훔친 트럭을 몰고 백화점에 군중들을 향해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또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 하에 북한
비핵화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포기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3월 말 현재 모금된 대북 지원 자금은 740만 달러로 필요한 예산의 6.5%에 불과한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모레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7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서울을 방문 중인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 특별대표가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조 대변인의 1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또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 하에 북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핵 보유가 결코 문제 해결의 출구가 될 수 없음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또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데 한국 측과 입장을 같이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국 측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벽에 부딪혀 고통을 느껴야 행동을 바꿀 것이라 언급한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고강도 전략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현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한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 등에 있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주요 계기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핵 해법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연합방위태세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설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차 강조를 했듯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스노의 재출동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와 대량살상 무기 포기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대화 재개의 조건이냐는 BOA의 질문에 렉스 틸러슨 장관이 말한 것처럼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상황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와 위협 고조를 통해서는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과거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발전은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포기로만 이룰 수 있다면서 그리고 나서야만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모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왔고 그래야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변화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비핵화를 대북 대화의 조건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현재로선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중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국방 당국 간 협의를 갖고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협력 방안 그리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한 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위승호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차관보 대리가 오늘 유선 협의를 갖고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또 두 나라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도발하면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 8번째 최고인민회의가 오늘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강경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11일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비롯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 등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 행보에 대응한 대외 메시지, 그리고 해임된 김원홍 국가보위상 후임 인선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 단계 선언이나 자위적 핵 자주권 강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확보 등 강경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 횡포무도한 행동이라며 파국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만약 놈들이 끝끝내 침략지원장의 불집을 터뜨리려 한다면 강력한 핵선제 타격과 번개 같은 공격작전으로 침략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아울러 지난 1월 해임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의 후임 인선과 함께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새 직책을 맡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최고지도부 인사, 국가예산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으므로 최고인민회의에선 노동당의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동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앞서 김영남, 박봉주, 최부일, 김영철 등 북한 최고위 간부들과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10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군 간부들과 장병들은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회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평양 금수산 궁전 광장에 모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이달 중 추가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영상국무회의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군사조치로 강대국 간 긴장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내에서 미국의 북한 폭격설 등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였습니다. 남아공은 북한 대사관의 금융 계좌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숫자에 변화가 생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가 북한 대사관 내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기존에 허용됐던 공사 자리를 2급 서기관 직책으로 격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남아공 정부는 권고사항마저 지킬 정도로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남아공 대사관에는 9명의 북한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행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의 금융계좌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관계협력부가 이들의 이름과 직책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는 지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들 9명 외에 북한 대사관의 금융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4명의 인물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제관계협력부가 금융정보국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아공 정부는 북한 대사관이 보유 중인 금융계좌가 외화거래용과 현지 화폐거래용 각각 한 개씩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들 계좌가 거래되는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이행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다만 북한 외교관들이 개인 금융계좌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5는 해외 주재 북한 공관과 외교관들의 금융계좌를 각각 한 개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입지가 줄어드는 정황은 각국의 2325 이행보고서 공개와 함께 속속 외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소피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 두 명의 대사관 관계자가 올해 2월 불가리아를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보류한 상태라고 이행보고서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했으며 루마니아와 이탈리아 역시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분기 현재 모금은 6.5%에 그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자금 모금의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7일 발표한 인도주의 자금 모금 현황 보고서에서 3월 31일 현재 모금된 대북 지원 자금은 7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필요한 대북 지원 예산 1억 1,400만 달러의 6.5%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보고서는 정치적 긴장 속에 북한의 장기간에 걸친 뿌리 깊은 인도주의 위기는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며 북한의 1,800만 명의 식량 공급이 불안정하고 인구의 41%인 1,050만 명은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원조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 1억 1,400만 달러로 1,3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6,900만 달러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식량 증산 활동에 사용되며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세계 식량 계획 등 북한 내 5개 UN 기구와 6개 유럽 비정부 기구가 집행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아이티, 리비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 자금 모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36개 국가 9,820만 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38억 달러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27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 방식을 통해 식량을 증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매년 신년사를 통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이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과학농사가 선대부터 이어진 주체 농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과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특히 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그 특히 이제 강조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이건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게 김정은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정책 그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 주체 농법을 이야기할 적에 북한에서는 그걸 과학농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 이야기, 김일성 때는 주체농법을 쭉 이야기를 했다면은 김정은은 그 주체농법을 또 다른 말로 과학농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과학농사는 이전 주체농법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어느 나라든지 과학농사를 이제 다 강조를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과학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물자가 이제 부족하고 모든 게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효율성을 갖다가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주체농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농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체농법은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융통성이 없다. 그건 과학에 입각하긴 하되 과학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가 꽤 들어있어요. 과학농사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체농법에 비해서 좀 융통성이 있는 계절의 바뀜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또 그때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비과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투입 대비 산출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작물 증산에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료 같은 영농에 필요한 기본 물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과학농사도 모두 허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일부라도 화학비료 생산 공장에 돌렸으면 이른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과학적 방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데 기후나 토양 같은 생태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농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소위 물자, 인풋이 없이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제 기술을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물자가 없이는 이제 부족한데, 그래서 적절하게 물자 공급과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지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또 북한이 사실 기술도 부족하지만 비료 같은 기본 물자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물자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학농사를 통한 식량 증산으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농사로 대변되는 농업개혁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on how much agricultural reform can assist the North Korean economy. I think this is a point that's not
과학농사나 포전제 등 농업개혁이 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물자와 기술이 부족하고 농업 인구의 비중이 낮은 등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자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인권행사에서 연설합니다. 탈북자가 이 국제행사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시가 다음 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연례 회의인 오슬로 자유포럼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회의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며 그레이스 조시가 올해의 연사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시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우리 워싱턴 DC 지역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족에 또 외국 분들에게도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좀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많이 긴장되고 또 좋으면서도 또 기쁘고 그러면서도 좀 많이 기대가 많은 그러한 준비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레이스 조시는 연설에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이유와 과정, 중국에서 힘들었던 삶과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 그리고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 지원단체를 만든 이유 등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금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됐든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을 멈추시고 북한과의 그 동맹을 멈추는 것이 우리 탈북자 인권의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고 그것이 메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98년에 탈북한 그레이스 조시는 두 번의 북송과 투옥 그리고 재탈출 끝에 지난 2006년에 중국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의해 구출됐고 2008년 3월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에 살고 있는 조 씨는 언니와 함께 결성한 단체인 재미 탈북민 연대를 통해 탈북자 구출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그레이스 조 씨가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강철환, 박상학, 박연미, 이현서, 지성호 씨 등 탈북자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미국에 입국한 정 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정애민 씨. 정 씨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러시아에 왔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이제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정 씨의 미국에서의 삶은 탈북 후 20년이 넘는 오랜 여정 끝에 얻게 된 것입니다. 50대 중반 나이에 미국에 왔지만 빠른 정착이 가능했던 건 오랜 세월에서 얻어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양에서 그야말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집안 배경으로 출세길이 어두운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만 14만 명인가 잡힌 중, 포로병 중에서 267명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이에요.
정 씨는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당시 포로 출신이었다는 것을 군 제대 후에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절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못했던 중대장으로서 통일하는데 내가 한다 해가지고 중대장까지 한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제 전투부대에서 막 딱 있을라 했더군요. 근데 보이지도 않니 하고 자꾸 한거 제대되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되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군간은 안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제대해서 내가 집으로 오니까 우리 아버지 서랍에 요새치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53년대 제대증이 있어요. 거제도 수용소에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 와, 내가 그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길로 정 씨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 기술 배워다가 연구소에 들어간 거예요. 과학원 연구소에 들어가서 공부 대학 다니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함흥.
함흥수리대.
예. 네. 그 중앙대학이에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흥수리 동력대학을 나와 로봇 기술자로 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북한이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치며 살았다고 말하는 정 씨. 그러나 러시아 땅을 밟고 난 후 정 씨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89년도요? 러시아는 어디로 가셨어요?
원동이라고 달래 먼 동쪽.
원동이요?
네.
그럼 그게 해외에는 첫 번째 나갔습니다.
첫 번째죠.
자신은 그야말로 새빨간 공산당이었다고 말하는 정 씨.
아니 세상에 제자 살고 정말 뭐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정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한만큼 진짜 이게 자유가 있고 편한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난 정말 빨갱이에요. 빨갱이.
세금이 없는 나라,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주는 고마운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와서 한 달 만에 내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서민들을 100% 다 속였다는 게 너무 열이받아가지고
국경 하나만 넘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 정 씨는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당을 위해 청춘을 바친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니, 러시아에 가니까 한 달이라니까 저 TV 하나 사는데 그 북한에는 10년 가도 TV 하나 못 사요. 근데 러시아에 보니까 국경 그 천상 좀 해도 TV가 뭐 산더미가 지지 않고 팔더라고요. 이 카페트를 와, 막 싸놓고 팔더라고요. 저 그렇게 정으로. 난 그때
러시아에서요.
네, 그때 보면서 야 이게 누가 왜 이렇게 서민들을 속였냐. 이게 그때 팍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인데 정말 호황에 바쳤다는 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열받치던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술 퍼먹고 뭐 어디 가서 막 자빠서 자고 그죠. 뭐 일도 안 하고 뭐.
정 씨는 오래전 기억이지만 당시 충격에 헤맸을 때 러시아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일단 미래 그제 야스카자드 이바이스 고라 이 고라 네브 스트레스 첼레베쿠 이 첼레베쿠 라다 고프세 이런 말
한 달 만에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한 정 씨. 러시아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타라는 데 있어요. 치타. 치타라는 데 가서요. 네, 우리가 산 데서부터 한 4일 동안 가야 돼요. 거기서 그분, 그 뭐 누구 만났냐면 중국 교포들 만나가지고 이제 배달의 장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 엄청 벌었어요. 또.
러시아 말이 가능했던 정 씨는 중국 교포를 만나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가죽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뭐 칼로 몇 번 찔러주고 막
칼로 왜 찔러요?
아 그 러시아놈들이 돈 뺏으려고 칼로 뱉게 찌르죠. 세 번씩이나 찍어드려야 되네. 그러면 칼로 있잖아 찔러도 안 들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정 씨. 당시 자신처럼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가죽옷을 대량으로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런 행운도 일순간에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황금 목사를 한번 이제 야, 뭐 목사가 있다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나는 게 이제 그게 누가 이제 고자질한 거야.
정 씨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또 오랜 시간도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온 목사를 만났고 이 때문에 운명이 또 한 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걔네들이 날 세 명이 나와가지고 체포하는데 앞에 딱 보니까 우리 보이부 지도원 와있지. 뒤에 딱 보니까 뭐 감찰과 지도원 또 와있지. 옆에 보니까 또 와있지. 내가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걔들도 다 난다긴다 하는 아이들인데 보이는지 어떻게 왔어요? 이거 하면서 막 반가워하니까 걔가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역시 넌 도망 안 갔네. 딱 그러더라고. 보이에다가 전화하는 거야. 러시아 본부에다가.
아, 예.
그래서 전화 걸어주면서 야, 얘들 무슨 말 하는가 보려고. 아, 그 정신 체포했습니다. 내일 모레 들어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그 내 심정이란 거냐? 네? 안 겪어본 사람은 없대.
호기심에 몰래 한국인, 그것도 목사를 만난 것이 발각돼 압송당할 운명에 처한 정 씨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막 중국 여자들도 많았어요. 야, 중국 여자들을 막 붙여주면서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나는 이제 술 먹으면서 물 쏘고 가지고 물 닦는 차가 가지고 다 쏘는 거야. 여기다가. 그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쳐야 돼. 이러다 다 쳐버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속일 작정으로 정 씨는 여권도 짐도 모두 놓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하루 만에 갖고 있던 가죽옷을 반값에 모두 처분하고 그 길로 모스크바행 열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달렸습니다.
6시간을 택시로 간 거예요. 500불 주고. 500불.
그때 당시 500불.
아, 대단하죠. 500불 아니고 택시를 줘서 가지고 뭐 질풍같이 달리는 거죠. 좋다고.
북한의 로봇 기술자 정 씨가 탈북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혜민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북한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업계는 러시아산 대게의 북한 불법 반출을 막아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 극동 개잡이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라진이 불법으로 잡은 러시아산 대게의 최대 경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업 관련 뉴스 사이트인 시푸드 뉴스는 6일 이 협회 알렉산드르 누필라코프 회장이 발표한 성명을 보도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 대게잡이 업자들이 러시아 해양경비대의 단속활동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필라코프 회장은 성명에서 해양경비대가 러시아산 대게가 북한으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잡힌 대게는 대부분 북한을 거쳐 중국 훈춘 등지로 들어간다며 한 해 약 500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반출된 대게는 가공을 거쳐 중국 국내나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재수출됩니다. 현재 중국 훈추는 북한에서 반입되는 수산물 가공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해역에서 러시아산 게의 불법 호행 문제는 오래된 현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수역에서 대게를 포함한 어족 자원의 불법 포획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주변국들과 어업 협정을 맺고 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12년 정부 차원에서 어업 협정을 맺고 불법 어로 행위를 막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이 극동 해역에서 불법 개잡이를 계속하면서 러시아 지방정부와 자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해양경비정이 연해주 근해에서 오징어와 대게를 몰래 잡던 북한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부들이 폭력을 행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북한 어부 6명이 러시아 당국에 기소돼 지금까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축구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18살인 한광성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1부 리그 경기에 나선 지 두 번째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축구 유망주인 한광성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 무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달 세리에A 소속의 칼리아리 칼초구단에 입단한 황 선수는 지난 9일 열린 토리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에 교체 투입된 후 경기 종료 직전에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으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북한 선수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에서 골을 넣은 것은 한 선수가 처음입니다. 또한 영국과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5대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골을 넣은 것도 한 선수가 처음입니다. 한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리에A에서 첫 골을 넣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구단과 감독,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청소년 대표를 지낸 한광성 선수는 지난달 11일 칼리아리 구단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구단 측은 황 선수가 공을 다루는 능력과 시야 등 뛰어난 기본기를 갖춘 유능한 최전방 공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황 선수는 이어 지난 2일 밤 열린 팔레르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41분에 교체 출전하면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 무대를 밟았습니다. 칼리아리 칼초 구단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 선수가 세리에A뿐 아니라 유럽 5대 프로 1부 리그에서 뛴 첫 번째 북한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날 경기는 역사적인 경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성 선수는 1998년생으로 키 178cm, 체중 70kg의 체격을 갖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축구 유학을 떠났고 그해 9월에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을 우승으로 이끌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5년 칠레에서 열린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잠재력을 입증하면서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선정한 1998년에 출생한 세계 50대 축구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마침내 세월호가 인양 단계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91일 만입니다. 인양이 시작된 지 630여일 만에 또 인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20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의 마침표를 오늘 찍었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겨준 특수운송장비 600여 대가 반잠수선에서 옮겨서 설치한 받침대에 세월호에 17,000톤가량에 상당하는 무게를 내려놓고 오늘 선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인양 단계가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에 미수습자 수습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곧바로 선체 수색을 위한 작업 단계에 들어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선체 부식을 막기 위해서 세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작업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수색 인력이 들어가기 위한 안전도 검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 주 월요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담당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과는 또 별도로 현장 유해 발굴에서는 한국에선 최고 전문가인 고고 미술학자가 투입이 됐고요. 그 국군 유해 발굴단의 투입 시기는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인양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 업체 대표도 소감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심 44m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6,800톤급의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올려놓은 중국 국영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의 홍총 사장이 오늘 그 목포 신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인양 완료 소감을 밝혔는데요. 세월호 인양은 인양 역사상 기적이다. 단순한 선체 인양이 아니라 미수습자 가족들 또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크고 값진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서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하겠다던 2015년 8월 4일의 약속을 오늘에서야 지켰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한국사회 전역에서는 지금 추모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유해가 수습됐고 또 유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 팽목항과 경기도 안산시의 추모공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를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그 희생자 애도 시간을 갖고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라고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관광 경쟁력 성적이 세계 19위라고 합니다. 앞선 조사보다 10단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사회의 한할령 분위기로 잔뜩 움츠러든 관광업계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2년마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난해 기준 조사에서 종합순위 19위에 올랐다고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성적은 29위였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관광 경쟁력 평가는 어떤 것인가요?
전 세계 13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90여 개의 세부 지표로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요.
네.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관광, 문화, 환경, 교통, 그리고 국가 경쟁력 지수등이 이 측정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7년 첫 번째 조사에서 세계 42위의 수준이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2013년에는 25위, 그리고 올해는 2015년에 비해서 10단계나 수직 상승해서 그 비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좋아진 비결은 뭔가요?
전체적인 평가 항목의 순위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광 정책, 기반 조성 분야, 그리고 뭐 항공, 운송, 육상, 항만 분야, 관광객 서비스를 평가한 인프라 부분에서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뭐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함은 세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그 보건위생 분야에서 위생시설 접근성 지표에서도 한국은 2015년에 이어서 세계 1위입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 기술에서 크게 올라있는 성적이 눈길을 끄는데요. 2년 전 조사에서는 36위였는데 이번에 1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점수를 잘 받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 사회의 그 사회 불안전성 때문일까요? 안전 및 보안 항목의 테러 발생 지수가 2015년에는 1위,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나라였는데 이번에 38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도시 인구 1만 명당 공항 수 밀도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 136개 나라 중에서 119위입니다. 자연자산의 매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자연자산 매력도는 세계 124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이 초미세먼지 농도였는데요. 지난해 134위였다가 올해는 130위여서 조금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거의 바닥권입니다. 한국의 그 관광 성적표를 더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부분에 세계 꼴찌는 중국이었고 이웃 일본은 93위였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의 국가공무원 시험에 사상 최대의 인원이 몰렸다는 소식이네요. 사상 최대 인원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4,910명의 구급 공무원을 뽑으려는 시험에 17만 2,747명이 응시했습니다.
네.
당초 원서를 접수했던 인원 가운데 5만 5천여 명이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도 사상 최대 인원으로 기록된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시험은 국가직 구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총기 시험이었는데요. 지난 8일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지정 시험장에 구름대 같이 몰려온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이 한국의 어려운 취업난 또 인기를 높여가는 직업인 공무원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30대 1이 넘는다면서요?
네, 35.2:1이었습니다.
네.
선발 인원이 또 크게 늘어서 경쟁률이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만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경쟁률이 무려 54.7:1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올해 경쟁률 35.2:1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국가직 구급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급 공무원은 공무원 직급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근무 내용에 따른 직렬로 보면 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 법원 등 정부 조직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이 있고요. 또 기술직도 있습니다. 경찰, 검찰, 소방, 군무원, 출입국 관리, 세무, 농업, 보건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그 일반 기업의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고용 안전성으로 보자면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보내드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